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 그런 뜻으로서 남들은 어리석게 여기더라도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 마침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공이산이라는 이 말은 중국 도가 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중국의 고대 철학자 열자가 지은 책 중 탕문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탕문편에 보면 중국 사천성 북산에 사는 아흔이 넘은, 90세가 넘었어요, 아흔이 넘은 우공이라는 인물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이 큰 산 때문에 거기 막혀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되자 그 거대한 산을 뚫어서 길을 만드는 그런 한토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일단 중국 사람들의 과장법, 과장법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의 주요 일간지에 현대판 우공이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대판 우공이산이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하북성, 발음이 힘들어요, 징싱현 예리촌에 사는 자하이샤와 자원치 장애인 형제에 관한 사연인데요. 형인 하이샤는 태어나면서부터 백내장으로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16년 전에는 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눈까지 잃었습니다. 화면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이 두 눈을 보지 못하는 형 하이샤입니다. 동생인 원치는 3살 때 감전사고로 그만 양팔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둘을 가리켜서 현대판 우공이산을 이룬 장애인 우공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눈을 보지 못하고 양팔이 없는 이 두 사람이 2002년부터 14년 동안 고향 마을에다가 1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두 눈을 보지 못하고 양팔이 없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1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을까?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하이샤와 원치 형제가 나무를 심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동생인 원치가 앞을 보지 못하는 형에게 어디에 나무를 심어야 할지 그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형 하이샤는 동생이 말한 그 방향, 그 장소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죠. 물론 동생인 원치도 말로만 나무를 심는 거 아닙니다. 저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두 팔이 없는 원치는 어깨, 목을 이용해서 쟁기질을 하고 땅을 파면서 형과 함께 나무를 심습니다. 이러한 하이샤 원치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빈정거렸어요. 저게 뭐야. 그런데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이들 형제가 사용하는 연장도 도와주고 또 함께 나무에 물도 주고 묘목까지 사다 주면서 적극적으로 이들 형제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하이샤 원치 형제 이와 같은 감동적인 모습을 지켜본 중국 사람들은 그 옛날 우공은 산을 옮겼지만 오늘날 우공은 나무를 심는다, 우공이산이 아니라 우공식수다, 이런 새로운 용어를 말하면서 이들 형제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하이샤와 원치 형제가 보여주는 모습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저 장면. 두 사람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강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매일같이 저렇게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형, 동생과 함께 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두 팔이 없는 동생 역시 형과 함께 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함께 강을 건너는 저러한 모습이 오늘의 설교 제목인 동반의 신앙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이샤와 원치 형제가 보여주는 동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보기에 좋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누군가 함께 가는 이 동반의 모습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장애인 형제 동반의 모습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참으로 좋아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물론 거기에 담겨진 사랑과 우정이 있기 때문이 또한 거기에 담겨진 감동적인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반의 모습이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와 같은 동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땅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 중 하나가 바로 동반의 모습, 서로가 함께 가는 동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반의 모습이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만드신 대표적인 공동체, 두 개의 공동체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동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동반의 모습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만드신 대표적인 두 개의 공동체, 뭡니까? 가정과 교회. 물론 이제 가족의 경우 요즘 뭐 21세기 들어서면서 1인 가구, 1인 가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함께 가는, 함께 걸어가는 동반의 모습, 동반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출발됐어요. 또한 교회 역시, 교회 공동체 역시 철저하게 동반의 모습, 동반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동반의 모습, 동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살펴보면 이렇게 중요한 동반의 모습, 동반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반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반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반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소문이 들린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예수님의 치유 이적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치유 이적에 관한 기사는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각각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 초점을 조금씩 달리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에서는 초점이 죄사함,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에서는 초점이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치유의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해서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2장에서는 무엇에,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첫째, 말씀의 선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둘째, 사건의 시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지요? 사건의 시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 사건의 시작에 초점이 맞춰져,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시작되고 있느냐?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에서 어떤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저기를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무엇이 들린지라? 소문이 들린지라. 소문이 들린지라.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5장과 달리 유일하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에서만 저 표현, 소문이 들린지라, 저 표현이 마가복음 2장에서만 나와 있어요. 학자들은 이 소문이 들린지라는 저 표현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가버나움 사람들과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그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로 추측되는 네 명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네 명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이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가버나움 사람들과 가버나움 부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중풍병자의 친구 네 명에게 전해진 결과, 그 결과는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가버나움 사람들과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결과는 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계신 집이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이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그게 결과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중풍병자의 친구 네 명에게 전해진 결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 저기 있죠?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이 이 친구 네 명에게 전해진 결과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나올 수 없죠.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계시다는 소문이 중풍병자의 친구 네 명에게 전해진 결과, 중풍병자가 예수께로 나오게 됐다는 것, 나올 수 없는데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네 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기 친구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시켰다. 자기 친구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으면서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내 친구를 떠올린 겁니다. 그 친구에게 관심을 보인 거예요. 그 친구에게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번 힐끗 쳐다보는 그 정도 관심이 아니에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마는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자기 친구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인 실천으로 옮긴 겁니다. 자기 친구를 데리고 직접 예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정리하면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친구에 대한 관심, 친구에 대한 그 관심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언도도 선교사 서거 100주년을 맞아서 연세대 신학관에서 열린 그 언더우드 초상화, 가운데 있는 게 언더우드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제막식 때 미국과 호주 등 뭐 세계 각국에서 언더우드 3세부터 6세까지 많은 후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이 이날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인 3세입니다. 1세, 2세, 3세인 89세의 원득한 선교사, 저기 사진 중앙에 초상화 있고 초상화 바로 왼쪽에 있는 분이 원득한 선교사인데 언더우드 유산이라는 지하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나라에 남긴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연세대를 설립하고 세문안교회를 개척하고 기독교 사회를 출범시키고 YMCA를 조직하고 한영사전과 영안사전을 출판하고 콜레라 퇴치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등등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나라에 남긴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어떤 분들은 캄캄했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나라에 신문명의 불을 밝힌 선구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나의 할아버지가 이 나라에 남긴 가장 귀한 유산은 조선인보다도 더 조선을 사랑한 그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떻게 해서 조선 사람보다도 더 조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남긴 일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관심과 조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저들을 향한 나의 관심이 인간적인 호기심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닮은 영혼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명륜의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타인을 향한 관심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친구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되었듯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영혼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우리 교회 교우들의 동반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동반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목이 있죠. 지금 읽은 3절로 4절을 보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나. 조금 세상적인 표현으로 조금 바꿔본다면 저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웠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가버나움의 그 집에는 현재 어떤 상태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풍병자 네 명의 친구들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저기를 보세요.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 어떻게 했다고요? 뭘 뜯어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냈어요. 네 명의 친구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으로 출입문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째 그냥 내려보낸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중풍병자 네 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었다, 구멍을 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저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마을회관, 마을회관에 해당하는 건물이 예수님 당시 이제 실제로 예수님 당시 오늘 본문 저 당시 실제로 사용되던 건물인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살던 일반 주택, 저건 이제 마을회관 공공 건물이고 일반 주택 건물에 비해서 저것이 규모만 조금 크고 기본 구조는 똑같다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고증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집, 그 집도 바로 저러한 구조로 된 집이었다 이 말인데요.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집을 지을 때 주로 석회암이나 현무암 돌을 가지고 사면의 벽 그리고 저기 보이죠 기둥 이렇게 사면의 벽과 기둥을 쌌어요. 그리고 지붕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그다음에 짚으로 덮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사진은 정면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옆으로 나 있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외부에서도 쉽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지붕 구조가. 자,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지붕을 만들고 또 외부에서도 올라갈 수 있도록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을 사용한 용도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 지붕을 거실처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로도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한 겁니다만 저기 사진에는 돌로 만든 벽하고 기둥만 남아있지요. 진흙으로 된 집하고 나무로 또 진흙으로 만든 지붕은 오래돼서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없어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구조로 된 집, 지붕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네 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라는 것, 우리나라처럼 지붕을 뜯는 본격적인 공사를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죠? 깔려있는 진흙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네 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낸 것은 공사는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으로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는 것이 비교적 쉬운 일이라고 해도 보세요. 침상째 사람입니다. 침상째 사람을 내리는 거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 이스라엘 집이나 우리나라 집이나 똑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짚으로 덮고 진흙으로 발라놓은 이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그 뜯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흙먼지가 쫙 날렸을 겁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조금 전에 살펴봤죠?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 그 위치 정확하게 그 앞에다가 중풍병자를 내리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본문의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네 명의 친구들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정말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우리도 타인에 대한 관심을 말로만의 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을 네 명의 친구들이 보여준 것처럼 적극적인 실천으로 옮겨야 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타인에 대한 관심을 말로만의 관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명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 그 사실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이 행동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처럼 우리 역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타인에 대한 관심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힘겨워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 역시 옆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동반의 모습, 동반의 신앙을 우리 모두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을, 그 관심을 나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아름다운 동반의 신앙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동반의 신앙을 꼭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반의 신앙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 명륜의 공동체 가운데 타인을 향한 관심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을 나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부르짖는 아름다운 동반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